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과 맥락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상황에 대하여 10장 32절부터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일들도 있었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견디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많은 핍박이 특별히 유대교의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새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히브리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옛 언약에 머물러도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 새 언약에 머물러야 되며 그것이 완전이다, 완성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포기하고 그냥 옛날에 믿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핍박 때문에 함께 모이는 그 일을 폐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그냥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냥 이 새 언약에 머무는 이 믿음 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에서는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경고이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경고와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은 참된 신자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고와 질책은 참된 신자에게 약입니다. 쓰지만 유익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이런 질책이 참된 신자에게는 참된 신자 이걸 달게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질책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저주를 받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질책을 달게 받아서 이제 다른 복음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는 것이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29절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새 언약을 믿다가 다시 이걸 버리고 간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오히려 형벌이 크다. 이러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이 너희는 멸망할 자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자들 이게 아니라 정말 경고 주시고 질책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한 것은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다시 회개할 수 없다니. 이게 참 경고의 말씀인 거죠. 지금 새 언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거를 떠난다. 떠나면 거긴 당연히 구원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9절에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질책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것이 이렇게 듣고서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그들에게 당할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들은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각성케 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말씀인 것이죠. 나태함에 빠지려는 이들을 질책하여서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난을 견디면서 위태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리하여 새 언약에 들어왔으나 그것을 버리고 떠나려는 자들을 때때로 경고하면서 믿음의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죠. 또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본래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다 속해 주셨고 그 구원을,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비방이 있죠. 환난이 있죠.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있죠. 이런 힘든 삶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35절에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36절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삶을 11장에 가면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이제 그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근데 먼저 그 전에 이 10장을 마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후퇴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말할 때 언제나 이렇게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를 말하는 것은 믿음이 단순히 인간 심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는 거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믿는 이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뭔가 아이고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심리적 안정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문제입니다.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은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비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믿음을 따라 살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은 삶입니다. 삶. 어떤 이들은 주일과 6일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아 주일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주일은 살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분리합니다. 아, 교회 안에서는 잘 살고 교회 밖에서는 뭐 보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만 믿으면 되고 생활과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삶입니다. 주일 하루만의 삶이거나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삶이고 교회 밖의 삶이고 자기 뭐랄까요 모든 삶의 동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순간의 동기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내를 요청하면서 37절과 38절은 하박국서 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말하면서 하박국서를 불러옵니다.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이렇게 똑같이 인용하기보다는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밝히면서 인용하곤 합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인용하는 이 말씀, 이 37절과 38절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가?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악이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가보시면 하박국서 1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예. 그래서 지금 죄악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패역이 있고 강포가 있고, 그런데 주께서 구원하지 않는다.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강포와 죄악과 폐역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3절,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더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죄악과 범죄를 고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강포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로 하여금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악인들 중에 섞인 의인들도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왜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2장 아까 1장 13절이었고요. 1장 13절이었고요. 2장 13절이 아니고 1장 13절이었고요. 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하여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인데 또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이제 2장 14절,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마지막은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의 원인과 목적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악행이 있을 때, 그 악행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악행을 사용하셔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의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인정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2장 3절에 있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있는데 예,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기다릴 것이 오실 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에서는 이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임한다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그 기다릴 것이 바로 오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심판이 곧 오신다는 것이냐. 그런데 이 구약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용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번역, 구약의 헬라어 번역에는 이것을 나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읽어도 되도록 남성형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런 말씀 설교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교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히브리어 헬라어 말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이 있고 의인이 고통받고 불합리하고 의인은 도무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다수는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그 밑에는 또한 심판하시리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판하시리가 오셔서 그걸 다 끝내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 않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메시아의 심판, 오시리가 오시면 해결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되 인내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폐역과 강포,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불합리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또 호소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주체되는 것이 아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린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심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답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빠르다 또는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어려서는 모르지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제가 느끼는데 뭐 예전에는 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이렇게 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시간이 가겠다. 그러니까 계절로 가는더라고요. 계절로. 그래서 겨울이 오면 한참 쉬면 좀 있으면 봄이 오겠다.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갑니다. 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88학번입니다. 근데 그 어디서 응답하라 1988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고조선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뭘, 제 생각에는 얼마 전인데 이 고조선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구나. 세월은, 시간은 지나갈 때 잘 모릅니다. 지나간 다음에 보면 정말 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그 시간을 말하면 참 빠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잠시 잠깐 후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길지 않다. 잠시 잠깐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께서 오실 것이니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제 하박국서를 또 봅니다. 2장 4절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 절의 앞과 뒤가 바뀌고 그리고 또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바꿔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구도 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분명한 강조가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와 뒤로 물러가는 자의 대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를 말했는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에서 물러난 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물러난 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한 자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문맥에서 보자면 정말 이 나라마다 여러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여러 일들 한 나라가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고 강포가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임할 것이고 특별히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거칠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여러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의미를 하박국서와 함께 생각하게 되면 하박국서에서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렇게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걸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다. 의인은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러면 그때는 신실하심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 토론이 있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약은 히브리어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자,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리라.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나님으로 읽은 것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의인이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열국의 상황이 복잡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 열국의 상황 때문에 의인에게 주는 고통이 있고,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이 이제 확고한 신념을 따라 산다. 아, 의인은 여러 고통이 있지만 확고한 신념을 따라 산다, 이런 의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여러분, 하박국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감동적인 찬송으로 마치지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놀라운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배경에 어떤 단순한 믿음 또는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고통이 있는지, 그러나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그럴지라도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나의 의인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을 밀접하게 연결합니다. 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 나의 의인아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의인아 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의미는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사는 그 자를 말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더 포악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실지라도 의인은 믿음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을 언급하듯이 우리 초대교회 살아가는 신자들,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것이죠. 비방과 환난을 참아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역사에서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는 맹수들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히브리서는 권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물러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의인의 자세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가 물러날 자인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후퇴할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옛날보다 더 편리해졌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삶은 뭐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의미에서 더 포악해졌고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해졌습니다. 정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고 법들을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정말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복잡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특별히 세상이 더 살기에는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이 주 앞에서 더 교만해져 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에서 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